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하참 의장이 어제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3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하참 의장과 원인철 한국 하참 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료장 외에 존 아클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폴 라케머럽 한미연합사령관, 니키 럽 주일미군사령관도 동석했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날 3자회의에서 역내 안보 도전과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밀한 삼각협력과 조율을 통해 역내 안보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이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각적 협력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자국의 방위가 전환점에 섰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수도 크이우의 집무실 밖에서 행한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차와 항공기, 포 등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제보다 자유의 무장상태가 더 나빠서는 안 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억 달러 추가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과 관련해 구체성이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며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그루지아와 모로코 주재 자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징벌에 동참하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재 포위되어 있는 마리우폴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회랑을 열기로 러시아 측과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러시아 측이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키를 잇는 인도주의 회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신 내용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에 따라 마리우폴로 45대의 버스를 보낼 것이라며 이 중 28대는 바실리카에 있는 러시아 군 검문소에 출입 허락을 받아야 하고 17대는 이미 자포리자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들이 오늘 마리우폴에 도착하도록 하고 아직 도시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수주에 걸친 러시아군의 집중포격으로 현재 마리우폴 내 건물의 약 90%가 파괴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부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상황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어제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군의 성과뿐 아니라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푸틴의 참모들은 사실을 보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 공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택지를 제고하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을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앞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됐다고 지적한 점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딩필드 국장은 이번 기밀 정보 공개는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를 강조하는 데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제리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독재 정치의 취약점 중 하나는 권력자에게 사실을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나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라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 달 넘게 악몽을 견디고 있다며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전쟁으로 적어도 1189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9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선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한 곳이 평양 순안공항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미 국방당국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에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식량 상황 악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위스 비정부 기구가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 2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평양 순안공항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용으로 활용되어온 순안공항 북부 대신 민간 시설이 몰려있는 남쪽을 택했는데 정상적인 발사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뤄진 지점은 평양 순안공항의 남쪽 활주로와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로 알려진 곳을 연결하는 중간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어있는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 영상 자료를 기존에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과 비교해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에서 직선으로 약 800m 떨어진 그리고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유사점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휘어있는 도로의 모양과 도로 바깥 양옆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지대와 중심부의 하얀 물체, 또 작은 연결도로와 주변 밭, 숲의 위치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곳에서 실제 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동원된 이동식 발사 차량이 하늘색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도 공개했는데 위성사진 비교를 통해 이곳이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의 북쪽 건물이란 점도 확인됩니다. 매체에 등장한 건물의 색상과 모양은 물론 건물의 바깥쪽으로 보이는 밭과 나무, 작은 도로의 형태가 위성사진과 유사합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영상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발사 차량은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약 1.2km를 이동해 이곳에서 발사한 겁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 지원용으로 활용된다는 추정이 일었던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이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2020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제작과 조립, 점검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중심부에 3개 건물이 있으며 그 옆으로 철로가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이들 건물은 모두 폭이 넓은 도로로 연결돼 있는데 각 도로의 연결 부위는 대형 차량이 회전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건물의 남쪽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아래 터널 입구가 발견돼 일종의 지하 기지로 활용된다는 추론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CSIS가 이곳을 지목했을 땐 미사일 관련 시설일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했는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 사진 자료와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곳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당시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의 존재를 공개한 조셉 버미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일대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It took place approximately 800 meters away. And it appears as if from the imagery released.
발사가 이루어진 지점은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에서 800m 떨어진 곳이며 또 북한이 공개하는 사진 자료를 분석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발사 준비 역시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해온 평양 순안공항의 북쪽 지역에 차량이 대거 등장하고 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지점은 민간용으로 활용해온 순안공항 남쪽 지대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곳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패한 첫 번째 발사가 북쪽 지대에서 이뤄졌고 이번 발사는 남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의 남쪽 부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인데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시설이 즐비한 공항의 남쪽 부근에서 발사를 감행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민항기들이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상태고 또 순안공항의 터미널도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발사 실패 시 파편이 주변에 계류 중인 항공기나 터미널 또 공항 바로 옆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의 민항 이용 활주로는 해당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또 순안공항 터미널은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불과 1.2km 거리에는 고려항공 여객기 5대에서 6대가 계류하고 있습니다. 범위대주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항공기가 상공에 떠 있지 않고 주변에 민간인이 없는 시간을 맞췄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만큼 이는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uld time it so that no aircraft were in the air or no civilians.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해당 지점을 발사 장소로 선택한 사실에 대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bviously, I think it's not a good idea to make common practice of launching that close to a civilian airport.
다만 북한이 공항에 대한 권한과 운영 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공항의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려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관련 시설 바로 인근에서 발사를 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된 점도 주목됩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과거 화성 14형 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자강도 진천의 미사일 시설 인근이며 구성 미사일 시설 인근에서도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 인근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도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이는 모두가 주시하는 시험 발사인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실제 누군가에게 ICBM을 발사할 땐 너무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이들 장소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동의하고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도록 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 한반도에서의 공동 우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속하는 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미 국방당국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증대 시도가 큰 우려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9일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을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서도 향후 군사자산 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집단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태세 활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올린 뒤 이튿날 신형 화성 17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비행 특성과 보도 영상 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 위치, 발사 당일 날씨 등을 근거로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이 향후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해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난 24일 발사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tell you that we assess that launch was a probable ICBM.
커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발사가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 발사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장 최근의 시험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며 그 과정을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영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의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s, their attempt to continue to improve their nuclear.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도발적이라며 이는 한반도와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최근 ICBM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 증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제라드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은 29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미사일 방어 옹호동맹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든 이번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ICBM 그리고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영내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는 기존 분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방부의 북한 미사일 분석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비행 고도 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신형 ICBM급의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유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히로카즈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의 24일 미사일 발사는 신형 ICBM 발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신형 ICBM으로 평가하면서 통상적인 궤도로 발사했다면 15,000km 이상을 비행해 미국 동부 해안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이라는 한국 국방부 평가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기존 화성 15형에 없던 성능을 선보였다는 분석과 화성 15형의 탑재 중량을 줄여 더 멀리 발사가 가능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ICBM은 상당히 증대된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화성 17형의 성능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significantly greater boost power, which again makes sense with the, you know, what we saw.
이번에 발사된 ICBM의 고도가 화성 17형이 보여줄 수 있는 성능으로 그동안 파악되어 왔던 것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Altitude performance that was reported for the missile that was launched on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아직까지 화성 15형을 이용해 같은 성능을 내는 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이 화성 15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화성 15형이 어떻게 그런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지지 동맹의 리키 앨리슨 전 회장은 이번 ICBM이 화성 17형이 맞다고 본다면서 화성 15형에서 쓰인 것과 같은 엔진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엔진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것으로 화성 15형에서 2개 쓰였다면 화성 17형에서는 4개가 쓰였다는 겁니다. 앨리슨 전 회장은 북한이 기존의 엔진을 이용했기에 별도로 엔진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이 이번 미사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할 필요 없이 두 개의 엔진을 더하기만 하면 됐다는 겁니다. 반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의 평가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런 속임수를 보인 건 김정은이 국내적인 선전을 위해 화성 17형의 성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미국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 정권이 국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 부족 속에서도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오넬 패튼 스위스 웹스터대 교수 겸 일본 메이지 대학 연구원도 북한이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으로 주장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를 정치적인 선전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전은 북한 노동당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튼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24일 미사일 시험이 아침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후 늦게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형 영상이 속임수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일 실제로 발사한 것은 화성 15형으로 탑재 중량을 가볍게 해 더 높은 고도에 이르고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패튼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화성 17형 미사일이 더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건 훗날 북한이 화성 17형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제돌이 비행체를 개발할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다탄두 제돌이 비행체의 탑재로 하나의 목표물 이상을 타격할 수 있지 않으면 화성 17형은 화성 15형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화성 17형과 화성 15형에 각각 하나의 탄두만 넣을 경우 화성 17형에 더 큰 탄두를 넣을 수 있을 뿐이라며 다탄두를 장착하는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외부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국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망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직접 기술과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직접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두 나라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 담당관이 지적했습니다. 갈루스카스 전 담당관은 3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지원은 과거와 다르다며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ort of assistance is going on today though is a bit different and it's really primarily the fact that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particularly the Chinese are aiding and abetting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갈루스카스 전 담당관은 제재 회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늘날 북한 무기 체계 기술의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의 경우 소련이 1960년대와 70년대 개발한 것이라며 그때보다 재료과학과 상용기술이 훨씬 진전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things that required sort of cutting edge research back then are things that are commonly available today if you can get access to the world market. And so North Korea uses what John
Park likes to call North Korea incorporated. 과거 최첨단 연구가 필요했던 기술들을 오늘날엔 국제시장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과 기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스카스 전 담당관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산업적 토대, 역설계가 가능한 도안 등을 외부에서 직접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급증했을 때 북한이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이러한 추측은 철저히 틀렸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이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직접 도입하는 것 외에도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시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원자재, 화학품을 꾸준히 조달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에도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brought together in a similar manner that Marcus just mentioned, technology and equipment from around the world, publicly available.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조합해 새로운 급의 잠수함을 건조했다며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통적인 잠수함을 최소한 하나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000톤의 고렙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는 3,2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매우 실용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러시아와 중국 기술을 이용해 북극성 1형을 생산하고 지상발사형 북극성 2형을 생산한 뒤 크기를 키우며 3형, 4형, 5형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3대 핵전력, 즉 지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상의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공중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더 생존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위협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모두 4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10개의 ICBM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재진입체 하나에 요격미사일 4기를 발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ICBM을 하나만 더 만들면 현재 미국의 방어 능력은 포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계속 요격미사일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맹들에게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want to retain credible conventional options to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it doesn't matter if they develop a new array of shorter range missile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we haven't.
이어 군사 동맹들에게 구축하는 전역 미사일 방어 체계는 동맹의 신뢰도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을 재래식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며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주한미군, 주일미군, 동맹에 대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10년 천안함을 피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그때보다 도발 수위를 높일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하는 피해를 제한하고 신뢰도 있는 재래식 반격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Point I mentioned earlier about you know trying to encourage South Korea and Japan maybe to integrate trilateral missile defense. South Korea long held a position that they're not going to.
테리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통합 미사일 방어에 반대해왔으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해 다시 한번 그 입장을 확인했다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라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며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간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시험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사에 실패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로켓 엔진과 액체 연료에는 맹독성 휘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9일 국방부의 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지난 16일 발사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폭발 당시 파편이 평양 또는 인근 상공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높이에서 이게 폭발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이 폭발한 높이가 수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폭발해서 파편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했어요.
한국의 SBS 방송은 30일 정보당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해당 파편으로 평양 시내 주요 시설물이 파손됐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옆에 큰 웅덩이가 파였고 대학 건물 지붕도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파편이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기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30일 BOA에 이런 우려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시 치명적으로 실패하거나 휘발성 미사일 연료를 잘못 취급하면 운용요원들에게 위험이 있으며 민간인들에게도 잔해 또는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도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해 덕천에 추락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맷은 2018년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정통한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당시 순천시 공군부대에서 발사된 화성 12형이 덕천시 청신동의 농공산업단지에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30일 B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운용요원들과 민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북한 정권은 사람이 발사 궤적을 따라 위치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모든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파편이 집이나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으며 잔류 추진 연료는 충돌 시 폭발하거나 심하게 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로켓 엔진 산화제인 사산화이질소와 액체 연료인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은 모두 맹독성 물질이자 극도의 발암성 물질로 노출된 사람들은 화학적 화상과 실질적인 화상, 장기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러 박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은 이런 무기시험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다며 특히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은 유럽연합의 신화학 물질 등록 제도인 리치 합의에 따라 금지돼 더는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30일 BOA에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groups are completely right in criticiz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exposing.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미사일 발사 실패에 따른 맹독성 물질 오염 우려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단체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2016년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5명에 대해 피폭 검사를 한 결과 모두 3개에서 8개에 달하는 이상 염색체가 발견됐으며 이후 통일부가 40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검사에선 이상 염색체가 7개 이상인 발견자만 9명에 달했습니다. 샌디 연구소는 특히 21명에 달하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면담한 결과 나무를 심으면 80%가 죽고 우물이 말랐으며 기형아 출생도 생겨 길쭉은 일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한국통일부는 이것이 핵실험 때문인지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핵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핵시설 가운데 하나로 매우 낡았고 폐쇄와 재가동 반복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 핵 재처리 시설의 얇은 벽 등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핵시설 건설에 참여했던 북한군 간부와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의 아내 등 탈북민들은 KBS 등 한국 매체에 방사능 오염으로 탈모와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어떤 방사능 누출도 없으며 주변 지역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의 반핵단체인 바젤평화사무소 등 5개 국제단체들은 지난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규탄 관련 질의 목록에서 북한 정부가 핵무기 개발과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건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뒤 미국에서 활동하는 리정호 씨는 30일 VOA에 김정은은 인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이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정상적인 국가에선 이런 미사일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과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히 비판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주권이 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람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령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같이 바칠 하긴다고. 수령이 하는 일에는 다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한국이나 뭐 미국 같아서는 국민하고 국민하면서 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기라나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라나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 정치는 주민의 그런 생명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나라에는 이제 저런 그런 것이 인권이 말살된 나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가 알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는 중국 외에도 북한 등 여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에는 중국 외에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다른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Gates 전 장관은 30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도 계속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위협이 단순히 유럽과 러시아뿐이 아니라며 중동과 북한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국제적 도전의 직면에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 혹은 아시아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have a global strategy in terms of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또한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적국이 있는 세계를 다룰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으로 군사적 억지와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등과의 동맹 파트너십과 관련해 미국은 홀로 중국을 억제할 수 없고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We need as many partners as possible. 그러면서 미국 우선의 접근법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 인도 등의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순수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정찰 위성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30일 서해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미한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한국 국방부와 ADD 주도로 개발에 속도를 낸 데 따른 성과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고체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이 지난해 7월 성공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여러 개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됩니다. 액체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이 쉽고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추가 검증을 거쳐 실제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예고 없이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우주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올린 것을 의식해 맞대응 차원에서 공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이번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은 다수의 군 정찰과 통신위성의 신속한 발사 그리고 미사일 기술 과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는 500kg 수준의 정찰위성 1개 또는 66kg 이하의 초소형 위성 다수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정찰 위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쏘아올리면 북한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열차, 잠수함 등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듯이 액체연료 엔진을 주엔진으로 고체연료 엔진을 보조엔진으로 달아 추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소형 정찰 위성을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해서 궤도에 올려놓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고체 추진체의 성공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에 고체 추진 로켓을 좌우로 결합을 해서 운영한다면 탑재 중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군은 사업비 1조 2,200억 원, 미아로 약 10억 달러를 투입해 내년까지 영상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사실 순수 정찰위성용 발사체는 엔진 추력 조절이 가능한 액체연료 방식이 유리하다며 고체연료 방식은 미사일 등 군사적 용도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가진 현무 4등 각종 미사일들을 고체 연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 성공은 이 부문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북한에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고체 연료로 상당한 탑재량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무4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억제력 측면에서 재래적 역량으로도 그런 어떤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일부 담고 있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가 자칫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남북한 군비 경쟁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고체 추진 로켓 개발을 지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이 또다시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투명한 행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고 근데 외부에서 볼 땐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ICBM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주는 셈이 되어버리죠.
북한은 지난해 9월 한국군의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히자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사회복지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이 북한이 군사비 지출과 주민복지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자원을 전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나서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주민복지 보장 의무와 관련 지출 공개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으로서 주민들의 필수적 식량과 보건, 주거, 교육과 관련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북한에 아울러 당사국으로서 핵심 인권 의무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의 공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검증 가능한 정보를 얻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과 지출에 대한 자료, 군비 대비 사회복지 비용 지출의 비율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최소한 군사 부문 등에 제출되는 자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변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의 자유 제한 등 2020년 초반 실시된 코로나 대응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식량 상황, 식수와 위생 상황을 악화시키고 보건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더욱 제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팬데믹 발생 이후 상황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밝히고 계속되는 도전 속에 인권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유엔 기구들과 다른 국제기구들, 외교사절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의 경우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1도, 최고는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안주도 맑고 최저 1도, 최고 13도입니다. 남포 맑고 최저 2도, 최고 12도. 신의주 맑고 최저는 0도, 최고 13도입니다. 삭주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2도. 강계 맑고 최저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11도. 해주 맑고 최저 3도, 최고 13도. 개성도 맑고 최저 2도, 최고 14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3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5도입니다. 해산도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2도, 최고 11도. 청진 맑고 최저 0도, 최고는 9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삼지연은 맑고 최저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최고는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 전 해상 걸쳐서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더욱 잔잔해지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2.5m, 오후에 1 내지 2m로 역시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 의장이 어제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 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 방조장 외에 존 아클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 연합 사령관, 리키롭 주일 미군 사령관도 동석했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날 3자 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과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밀한 삼각협력과 조율을 통해 영내 안보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각적 협력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자국의 방위가 전환점에 섰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수도 키이우의 집무실 밖에서 행한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전환기에 전차와 항공기, 포 등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제보다 자유의 무장 상태가 더 나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억 달러 추가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과 관련해 구체성이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며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그루지아와 모로코 주지 자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징벌에 동참하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재 포위되어 있는 마리우폴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회랑을 열기로 러시아 측과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러시아 측이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크를 잇는 인도주의 회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신 내용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에 따라 마리우폴로 45대의 버스를 보낼 것이라며 이 중 28대는 바실리카에 있는 러시아군 검문소에서 출입 허락을 받아야 하고 17대는 이미 자포리자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들이 오늘 마리우폴에 도착하도록 하고 아직 도시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수주에 걸친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현재 마리우폴 내 건물의 약 90%가 파괴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상황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어제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군의 성과뿐 아니라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푸틴의 참모들은 사실을 보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 공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택지를 재고하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을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앞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됐다고 지적한 점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딩필드 국장은 이번 기밀 정보 공개는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를 강조하는 데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제리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독재 정치의 취약점 중 하나는 권력자에게 사실을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나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최고 인권 최고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 달 넘게 악몽을 견디고 있으며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전쟁으로 적어도 1,189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900명이 다쳤다며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습과 폭발물 공격이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의 대량 파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포위한 마리우폴은 숙대밭이 됐고 다른 도시들도 지속적인 공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인구 밀집 지역에 적어도 24차례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